창세기 47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애굽의 기근이 극심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를 요셉이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준 바대로 애굽과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은 애굽으로 올라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7년 풍년 이후에 이제 7년 7년 대 기근이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은 몇 년째 흉년이 계속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기근이 계속되어지자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고 요셉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서 7년 풍년 때 곡식을 창고에 가득히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애굽의 온 백성이 요셉에게 나와서 돈을 주고 양식을 사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심해지면 돈보다 우선하는 것이 양식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품이 많을 때 유용한 것이지 기근이 심해지거나 전쟁 시와 같은 비상시가 되어지면 생활 필수품이 더 귀하지 지폐나 동전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갉아먹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오히려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놓고 있는 게 낫지 돈을 가득히 이렇게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지고 와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다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돈도 다 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있었던 모든 돈이 바로의 궁으로 전부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돈이 다 떨어지게 되자 요셉은 이제 가축을 가지고 오면 양식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가축과 양식을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가축들을 다 끌고 와서 양식을 바꾸어 갔습니다. 물론 가축을 잡아먹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양식을 바꿔먹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가축으로 양식을 사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그럭저럭 한 해를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흉년은 계속되게 되었고 가축은 양식을 사는 일에 다 써버리고 이제 가축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 몸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뿐이니까 이것으로라도 양식을 사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그래서 파종할 씨를 만약에 준다면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도 바로의 소유가 되었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말하자면 바로의 소작농이 되어서 애굽 각처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요셉이 그 당시에 애굽의 제사장의 토지만은 매입하지를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가 그들을 먹여 살렸기 때문이죠. 바로가 제사장 정도는 먹여 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온 땅이 바로에게 다 팔리게 되고 모든 백성이 바로의 종이 되자 이제 요셉은 파종하는 씨를 국가에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확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율례와 법도가 되었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 애굽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요셉이 취한 조처가 우리가 볼 때는 다소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흉년을 당한 애굽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대신에 결국은 돈, 그 다음에 가축,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몸까지 다 몰수하는 것, 이건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의 공공한 입장을 악용해서 애굽의 온 땅과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바로에게 다 귀속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너무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의 지혜로운 조처가 결코 어려운 백성들의 돈이나 재산이나 몸을 수탈하기 위한 조처가 아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런 조처를 이런 좋은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하나의 예는 요셉이 양식을 사가는 대가로 가축을 요구한 것입니다. 돈이 떨어진 것도 어려운데 억울한데 가축까지 다 가지고 오게 해서 양식을 사가도록 한 거 이거 너무하지 않는가? 너무 악독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양식을 바꾸어 가도록 하면서 가축을 다 사들인데 이 가축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17절을 보시면 요셉이 가축을 양식으로 먹이고 그 가축대를 길렀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에게 그냥 가축을 그대로 맡겨 놓았더라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다 잡아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땅을 경작할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취한 조처가 백성들의 소유를 갈취하기 위한 조처가 아니었다 하는 사실은 요셉이 편 세금 정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양식을 주고 사들인 이 땅을 애굽 사람들에게 분배해서 농사를 짓도록 했는데 이때 세금을 얼마 받았는가 하면 5분의 1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5분의 1을 받았어요. 옛날에 보통 지주들이 땅을 나눠주면서 소작농들에게 얼마를 요구하는가 하면 보통 4를 요구해요. 6대 4. 이런 면에서 5분의 1은 세율이 높은 게 아닙니다. 아주 낮은 세율이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세금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더욱이 뿌릴 씨앗까지 종자까지 준 것과 특별히 이집트 지역은 삼각주 지역, 애굽의 나일강 지역, 곡창 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나일강이 범람하면 모든 영양분이 다 떠내려와서 그저 곡식을 심기만 하면 풍작을 이루는 땅이 바로 이 나일강 지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요셉이 취한 이 조처는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깊은 배려에서 나온 조처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에 있어서도 제사장 계급이 어느 정도의 이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한 것도 요셉이 기여한 공로가 큽니다. 물론 이때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니겠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종교인이 정치에 조종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요셉의 정책은 아주 지혜로운 정책, 앞을 내다본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주목해 보시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다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온 백성의 돈과 가축과 땅과 그 다음에 몸을 모두 바로에게 귀속시킨 이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한 것을 보면 언뜻 보면 한 권력자에게 모든 것을 다 집중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살펴봤지만 바로나 요셉 또 야곱과 바로 간의 오간 대화의 내용을 봐서 그 당시 이집트 애굽 사회의 정치적 형편, 사회적인 질서가 어떠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백성들의 활동이 상당히 자유로웠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땅을 갖고 풍작하고 경작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자신의 개인적인 소유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권위가 다소 좀 느슨했다 이런 면에서 그렇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느슨한 사회다. 그리고 농업정책, 행정조직 등등이 아직까지 조직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비한 제도와 조직을 정비한 이 일에 누가 공을 세웠는가 하면 요셉이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요즘에야 뭐 4차 산업 이야기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죠. 2차 산업, 뭐, 제조업, 뭐, 서비스, 지나서 이제 4차 산업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다시 1차 산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5차, 6차 산업이 있어도 그러나 결국 사람은 뭘 먹고 삽니까? 땅에서 나는 거 먹고 살고 바다에서 나는 거 먹고 살아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전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칼럼을 사설을 썼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면요. 사실은 땅만 좀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항상 돈이 있으면 땅에 심으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이 땅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개혁해서 국가의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농토를 잘 또 개혁해서 적절하게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효과까지 보게 되었는가. 인구 분산 정책이라고 하는 이 자연스러운 정책을 하게 되는 그런 이익까지 더불어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수도권에 살고 있지만 지금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값과 수도권, 특별히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값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몇 배나 나죠? 지방에 2억 하는 거요. 아파트, 서울 오면 20억씩 이렇게 합니다. 그럼 10배까지만 뛴다고요.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뭐 시멘트가, 서울 시멘트는 무슨 뭐, 무슨 금으로 갈아서 좀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정치가들이 정책을 펼칠 때 인구 분산 정책을 펼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결국은 요셉이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인구 분산 효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전역으로 살게 된 거죠. 흩어져서. 땅이 그쪽에 있으니까 먹을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뭐 만주 같은 경우에 안 갔다 그러면 거기 그냥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강력하고 중앙 집권적인 사회와 절대 왕정 제도를 확립하는 일에 요셉이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뭐, 요즘에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뭐 자꾸 이렇게 정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을 볼 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정말 제대로 정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다 정치하면 제일 효과적입니다. 국회에서 비준 반대하면 안 되고요. 그죠?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서의 체계와 구조를 갖고 있어서 우리는 이런 한계 가운데 있어야 보호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정말 정치를 잘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사무엘 상에 나타나지요. 8장에 다른 나라 보니까 왕정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왕정 제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요셉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이집트의 왕정 제도가 비로소 분명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큰 유익을 주었다는 사실은 25절에서 애굽 백성들 스스로가 요셉에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에게 주라고 표현하면서 요셉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보시면 요셉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은인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억압했다는 말은 그럼 그 이전에 요셉을 아는 왕은 어떠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왜 우호적이었느냐? 요셉이 펼친 정책의 효과를 온 나라 전체가 경험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단지 한 개인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세상에 복을 미치는 하나님의 교회 대표로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근무하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터나 어떤 공동체나 여러분들이 들어감으로 그 공동체가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고 공의와 사랑이 실행되고 연약한 자가 길을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아는 한 신학대학원의 교수가 있는데 보통 교수들은 누구를 조교로 쓰지요? 명석하고 똑똑하고 재빠른 사람을 조교로 씁니다. 그죠? 근데 그분은 그 학과에서 가장 비리비리하고 모든 면에서 뒤처지는 사람을 조교로 써요. 근데 조교를 하다 보면 자연이 어떻게 되죠? 자신이 수종되는 교수의 과목의 점수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번성케 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높이사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그 땅에서 아주 심히 번성하게 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땅에, 즉 애굽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솔들을 보내신 뜻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가 147세였습니다. 애굽에 거주한 지 17년이 지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게 되고 기력이 쇠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날이 점점 가까워자 아들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장사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항상 이제 살았을 때 항상 이제 죽음을 가장 확실한 미래로 두고 잘 이렇게 논의해서, 뭐 너무나 뻔한 사실이니까 안 죽을 거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뭐 기분 나빠할 필요 없고, 그죠? 옷은 딴 거 할 필요 없다. 제일 싼 거 하면 된다. 미리 말해주면 쓸데없는 데 돈 안 쓰죠. 어쨌든 그래서 야곱도 자신을 장사 지내는 문제를 아들과 상의하면서 애굽에 장사를 지내지 말고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에 장사를 지내줄 것을 요청을 하면서 이 허벅지 환도뼈에다가 손을 넣고 이것을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31절 보면 요셉에게 재차 맹세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요셉은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해서 나온바 곤양에 묻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원을 요셉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자신이 낳은 고향에 묻히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묻히는 이 일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있었죠. 그게 뭡니까? 비록 지금 애굽에 가 있지만 떠나온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땅이죠.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이 강력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 땅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집념 때문에 나도 그 땅에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나도 거기에 속해 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것이고, 특별히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약속의 땅에 속한 자요, 특별히 약속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아무리 애굽이 자신들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기름진 땅이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할지라도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교회의 궁극적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그 땅이 좋아도 이 땅은 낯선 땅이요, 또 나그네의 삶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진정한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야곱이 마지막 유언으로 마치 신앙 고백처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50장을 읽어보시면 요셉도 자신이 이제 죽게 되는데 자신을 죽을 때 미이라로 만들어 두었다가, 지난주에도 이집트에서 미이라가 발견된 뉴스 들으셨습니까? 고양이도 발견이 됐죠.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요셉도 자신을 미이라로 만들어 두었다가 400년 후에 이 땅에서 나갈 때 자기 시신도 메고 나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모두가 다 일률적으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잠깐 사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자신의 유고를 애굽에서 메고 나가도록 그렇게 맹세를 요구하자 요셉의 맹세를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아들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31절을 잘 보세요.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좋은 성경은 하나님께라는, 이 하나님께라는 이 내용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보역이에요. 본래 하나님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경배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하겠지라고 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보역을 달아놓았으나 제가 볼 때는 이걸 미스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장면은 요셉이 봤던 환상, 꿈, 뭐였죠? 형제들의 고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바로 그 비전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경배를 했던 것은 사실은 요셉에게 절을 했다기보다, 물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뜻도 되겠지만 사실은 요셉에게 엎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뭐예요? 그 꿈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37장 11절을 보면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가족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꿈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지금까지는 야곱, 그 요셉의 형들만 절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비전은, 그 꿈을 기억하고 자신도 요셉에게 절함으로 요셉이 높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절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확증해 준 것입니다. 결국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고자 하셨던 그 뜻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죠. 형의 시기를 받아서 팔리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꿈을 잘 해몽해 주었지만 자기 뒤를 봐주지 않으므로 상실감도 겪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무엇을 행했는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살다가 보면 나이가 들고 벌써 또 12월 첫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으니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시종일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세상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래서 항상 무엇이 있으면 나에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좋은 것들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될 거예요. 나쁜 것을 들으면 가지고 계시고 좋은 것이 들어오면 흘려보내세요. 아시겠죠? 나쁜 정보 들으면 무조건 알려주고 좋은 거는 혼자 다 독차지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첫 번째 강구, 주기도 첫 번째 강구 보겠습니다. 101문. 101문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능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실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철회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의도와 목적은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성의 대표고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죠. 따라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상정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실제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고 또 무슨 컨테스트 나가가지고 뭐 최우수상 받아서 인터뷰할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건 전혀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에 그냥 신실하게 수종드는 거예요. 우리의 부름에 그냥 충성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공의를 따라서,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하나님 당신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강구를 드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강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통제하고 교정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 바꾸어서 오랜 기간 동안 길들여진 나쁜 습관과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삶의 관습으로 더 벗어나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사랑의 뜻을 드러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